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진리요 교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가장 기독교의 뼈대를 이루는 진리요 근간인데 이 둘 중에서 하나만 부인이 돼도 다른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교리까지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서로 연관된 교리요 연관된 진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다른 쪽도 부인하게 됩니다. 부활교리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그 죽음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교리는 우리 구원을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근간을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대속적 죽음, 구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면 그건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바른 반응인지 우리가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부분은 이제 다음 주는 부활절이고 오늘은 오늘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적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반응, 오늘 큰 여인의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던 자들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27절에 나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느니라. 27절입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골고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사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로서 온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를 쫓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고초와 고난을 받았으면 30대 초반의 남자가 십자가를 못 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시고 가진 고문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채찍에 휘둘려 맞아서 이 채찍 같은 경우에도 이 가시가 있어서 한번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라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형벌에 쓰여졌던 채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결국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또 수많은 여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그 수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칠비어 슬피 울며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여자가 가슴을 치며 울며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 그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불쌍히 나를 정말 슬퍼하는 저 무리들이 여인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그래서 막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어떤 울음, 눈물 이런 것들을 기특하게 보실 것 같지요. 물론 기특하게 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들 격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굉장히 좀 쇼킹하면서도 도련히 예수님의 말씀이 좀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하십니다. 28절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불쌍하시다 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슬퍼 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십니까? 고난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무수한 그런 고난 가운데, 조롱과 희롱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초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물론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어차피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만세 전서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은 자신이 계셨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성부 하나님 옆으로 다시 원위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성도님들 중에서 고난주간에 어떤 영화,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남았나요? Passion of Christ인가요? 그 영화,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저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다. 물론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가 우려할 대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 울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난중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지만은 예수님을 향하여 울지 말라는 거죠. 울음의 대상,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은, 통곡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너 자신과 너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실까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접고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운명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의 의미, 십자가를 지심의 그 의미를 사람들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많은 훌륭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그런 좋은 분으로 많이 알고, 자기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좋은 일, 착한 일을 하신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지, 진정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속의 주님이다, 대속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fully understand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믿고 있는 바, 제대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믿고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또한 구원받은 자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을 헬라어나, 또 아니면 헬라어를 모르시는 분은 영어로 보면 이 애통하다는 말이 뭐라고 되냐, 그냥 weeping 정도 아니라 M-O-U-R-N, moan, 통곡한다는 말하고 있어요. 애곡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쓰는 말이죠. 애통해 한다는 거, 그냥 단순히 슬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결국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분이 결국 그리스도가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탄해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놓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이 애통해 한다는 말이 자기의 죄를 놓고 애통해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회개를 의미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 예수님이 하신 일. 정말 예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는데 내가 그분을 내가 리젝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래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온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을 깨닫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구원받는 그런 참다운 구원에 이르는 애통, 구원에 이르는 그런 우는 그런 애통,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죄 은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애통함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요 회개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그 우는 그 애통하는 대상을 다시 한번 내가 아닌 너 자신과 너희 자녀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녀가 믿지 못했을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보면은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희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라는 거죠.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의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먼저 애통함으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 언급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이것은 진정 그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가 또한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통함이 이러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구원 얻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애통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상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시편 저자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편 34편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러분, 중심에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애통과 통회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면, 만약에 받지 못하셨다라면, 아니면 주위에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해하며, 또한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나 믿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애통해하는,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자, 천국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위로로 위안받고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그 대목 중에서 이제 애통해야 할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리고 두 행악자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 설명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해골이라는 그 지명의 장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행악자 중간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35절서부터 나옵니다. 백성은 서로 서서 구경하며, 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때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면은 주위에서 막 박수갈채하고 막 좋아했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을 때 아마 그 중에 군중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여기서 서서 구경했다고 합니다. 방관자 역할을 한 거죠. 관원들도 비웃었습니다.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저가 남은 구원했다. 수많은 사람들 병자 뭐 구원, 죄로부터 구원하고 뭐 구원받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남은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만약 그가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렇다면 분명히 자기를 구원했을 것이다. 저렇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저희는 그리스도가 아님에 분명하다. 이런 말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대합니다. 36절 군병들도 희롱했다고 합니다.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 심포도주라는 건 마취제 성분이 있어서 결국 그 페인을 고통을 좀 완화시키려는 그런 작용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37절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조롱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한번 네 자신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증명해 보이죠. 진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면 네가 구원해라.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임을 증명해 보여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걸 좀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모욕합니다. 모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만약에 진정 네가 그리스도였다면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라. 뛰어내려와라. 지금 못 박혀있는데 뛰어내려와서 네가 지금 그런 능력이 있는 자인지 보여줘라. 이거 옛날에 그 사탄이 예수님한테 했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와서 네가 한번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다른 무리들 대제사장과 지나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합니다.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거기 옆에 있었던 십자가 못 박혔던 행악자들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받게 할지어다 우리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모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욕까지 했습니다. 멸시천대 핍박 배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봅니까? 물론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러한 고초와 배척과 모욕과 희롱과 이런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희롱과 모욕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희롱을 받았습니다. 욕까지 받았습니다. 고진 모욕과 그다음 모든 고문을 당하시면서 그런 상태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가고 십자가 못 박혀서 마지막 최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쫓는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의 환영 박수 갈채를 받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목적과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뭐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 받으면 저는 좋아요. 저한테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따르는 자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삶이고 예수님의 그 삶과 우리는 아이덴티파이하고 동일시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우리의 삶의 자세의 태도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도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축복과 영광의 길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때 그분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는 그런 결단을 하며 주님을 쫓는 것이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동일시하며 쫓아가는 주의 제자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쫓는 자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멸시천대 고난 이런 걸 다 받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삶이 동일시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멸시천대 배척 이런 것을 다 감내하고 내가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그 자세는 나 믿습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분으로 구속받았는지를 깨달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도 나 또한 죽는다는 그 죽음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 되었다는 그 동일시할 때 믿음으로 동일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But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상하나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위하여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더 이상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무하게 내가 이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누구누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런 즉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교리입니다. 구속의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죄로부터 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분이 자기 몸을 던져주셔서 제물로 드리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죄의 값이 다 면제되고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자유케 함을 주신 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속한 자로서 이제 그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에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똑같은 말이 언급됩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죽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인데 자꾸만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1장 2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이 For to me to live is Christ.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있어서 내가 사는 To live is Christ. 여러분 이거 이상한 말이 아니세요? 나는 내가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삽니다. 근데 내게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For to me 내게 있어서 For to me to live is Christ.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전적으로 그 은혜에 의해서 붙잡혀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에 속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산 삶은 사도 바울이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사신 거예요. 사도 바울 대신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세도 모세가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가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나니라. 벌써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히브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다 믿음의 선진자들이 다 자기들이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한 삶,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자꾸만 나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어떤 욕구와 어떤 그런 소욕이 자꾸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살면은 나의 욕구나 육체의 소욕은 철저히 죽어지고 그리스도에 이끌림 바 되어지는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5장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새벽기도에 생명의 삶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 의해 이끌리면,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에 의해서 살아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 Walk by the Spirit.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면 너희가 율법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대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It's impossible for the Christ to live and dwell in you, to live in you.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령님을 주셔서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에 의해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대로 말씀에 복종시켜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라, 은혜요. 자기가 나된 것은 하나도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변화되게 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런 조롱과 천대와 배척 이런 것을 불구하고도 살아가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이끌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본성대로 삽니다. 우리가 성령 없으면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령이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주장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결과가 성령의 열매였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체험보다도 중요한 게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마지막 단계, 그 단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인격과 삶과 가치관의 변화, 모든 나의 존재 변화가 바로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는 그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누구냐 하면 이 행악자입니다. 이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악자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39절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주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또 다른 하나의 그 행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이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행한 일, 막 강도짓하고 행한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퍼니시만 받고 징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 예수님의 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옳은데 이렇게 되었다.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행한, 자기의 행한 일은 상당한 보험을 받았어요. 이렇게 징벌받았다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아, 지금 죽게 됐으니까 강도, 이 행악자는 다 죽게 됐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의 행악자를 보십시오. 죽게 되었는데도 가장 어떻게 일생일대 가장 위급한 상황이고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위급한 상황에도 생명을 자기가 잃어가는 풍전등화, 뭐 정말 자기의 생명을 이제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 결국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기의 모든 권리를 이양하고 맡깁니다. 여러분 그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했을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했을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히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임할 때 분명히 저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Remember me.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고 반응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justified 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행악자는요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예수님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이런 짓을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서 내가 보응을 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이양하고 맡기며 나갔을 때 결국 하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는 이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만약에 달려 죽지 않는다면 기적적으로 어떻게 살아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지 않고 만약에 살아났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마 그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선언받은 사람은 만약에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바디메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눈맞던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했던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긍휼을 받아 구원받은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 구원으로 가는 반응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간략하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4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 백부장은 로마의 관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된 일을 보고 가로대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다를까요? 관점이 다르고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녕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었다는 말, 그의 인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목도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목도한 자의 삶의 그러한 모습이고 또한 반응하는 자의 그런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구원받은 자의 성도로 이 고난은 순환 기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시며 주님 앞에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